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3일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러시아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규모와 가격 결정 원칙에 맞춰서 천연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뀌게 되는 것은 결제 통화라면서 앞으로 결제는 러시아 루블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런 강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러시아 가스업체 가즈프롬은 가스 공급 계약에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고 하루 수입량은 2억 유로에서 8억 유로 상당으로 이를 유로화로 지불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이 앞으로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경우 가스 가격은 30%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판이 된 벨라루스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수의 미국과 나토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벨라루스가 이미 참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방송에 벨라루스가 참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또 벨라루스 정권에 반대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벨라루스의 전투부대들이 빠르면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벨라루스의 참전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나라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지정학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부터 나흘간 유럽 방문 가운데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와 폴란드 방문 중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맹들과 장기적 관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둔 태세 재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쟁은 쉽게 또는 신속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서방 진영은 단결해왔고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단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레이먼드 미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이번 합의는 양국 철강 제품 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고 두 동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장관은 또 영국과 맺은 이번 합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재되고 있는 미국 내 경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합의에 따라 연간 50만 톤의 영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이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은 이에 상응해 미국산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과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대해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영국의 철강 업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금융감사를 받도록 했고 이를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최근 미국 정부가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학살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미얀마는 어떤 학살 조치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미얀마 당국이 무슬림을 종교로 믿는 소수민족을 겨냥한 만연하고도 체계적인 탄압을 자행해왔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신뢰할 수 없고 또 검증되지 않은 출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얀마군은 로힝야 소수민족은 미얀마 군부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지난 2017년 8월 이래로 70만여 명이 방글라데시 내 난민촌으로 피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이 5천 개가 넘는다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1992년에 두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 65개 행성이 추가되면서 나사의 외계 행성 기록 보관소에 이름을 올린 행성이 지난 21일자로 5천 개를 돌파한 겁니다. 자, 기록보관소의 책임자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시 크리스천슨 박사는 이 외계 행성 5천 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행성이고 인류가 그 행성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더 기대하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우주에서 오는 빛을 감지하는 천체의 사진을 분석하는 겁니다. 특정 궤도를 도는 행성이 주위의 별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따라서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그것을 추적하고요. 또 외계 행성을 관찰하는 위성과 망원경 등으로 행성이 움직이면서 남기는 빛의 흔적을 관찰하는 방법을 쓰는데 1990년대 역할을 시작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 노력에 활기를 넣었고 2018년에 쏘아올린 전용 위성과 이제 곧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또 앞으로 우주에 배치할 새로운 망원경 등이 이 미지의 은하 탐구를 향한 천문학계의 노력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크리스천슨 박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대부분은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거리에 있고 지구도 은하의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은하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행성이 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분석은 천문학자들을 흥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첫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성, 자강도, 황해도, 강원도 동해안과 삼지연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북 선봉은 오후 한때 비눈 예보 있습니다. 눈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5mm 미만을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삼전입니다. 영하 7도, 희산이 영하 4도, 중강청진이 0도고요. 평양이 3도, 신의주 개성 2도, 함흥이 1도, 원산 장전은 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영상 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풍산이 8도, 희산청진 10도, 중강 신의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이 16도입니다. 개성 13도, 원산 15도, 장전 17도, 함흥이 18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고요. 서해는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 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안을 느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나토 병력의 영구 주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유럽 방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유럽연합 회원국,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을 만나서 결속을 다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유럽 순방 소식을 알렸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유럽의 안보 위기에 세계 지도자로서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유럽을 찾아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
네, 러시아를 더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재도 피하지 못하게 더 단속하고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종류의 제재가 될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명의 소식통과 또 내부 문건을 인용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가 지금 300명 넘는 러시아 연방 하원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누구를 제재할지 몇 명을 제재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대화한 후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이터통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서방이 지금 러시아의 G20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G20, 주요 20개국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이 주요 7개국에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중국과 인도, 호주, 한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20개국의 모임입니다. G7은 한때는 러시아까지 포함한 G8 체제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를 퇴출시켜서 G7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20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또 어떤 것을 논의할까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배치,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파병 또는 병력 재배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있는 전투기 지원 등의 문제도 논의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도 방문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EU 지도자들을 만난 다음 날에 폴란드로 이동해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이 문제도 논의할까요?
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동의 조처를 공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유럽연합 EU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더 끌어내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22일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나발리 씨가 운영하고 있던 반부패 재단의 기부금 약 2만 5천 달러를 횡령하고 또 재판부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요. 러시아 법원이 이날 나발리 씨의 이 혐의를 인정하고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나발리 씨는 이미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 2014년에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옥중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나발리 씨는 교도소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반전 시위를 촉구해 왔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22일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러시아 당국의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는 또 러시아 정부가 보기에 나발리 씨의 진정한 범죄는 반부패운동, 야권 정치인으로서의 업적이라면서 이 기괴한 징역 선고도 그동안 해왔던 탄압의 일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끝으로 우크라이나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남부 마리우폴은 23일에도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공장과 산업단지가 파괴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국방부의 1일 브리핑을 인용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고 잠깐의 소강상태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도주하고 있고 고정밀 타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저장소 그리고 진지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전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 주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주변국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이 더 강력한 나토의 안보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발트의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일컬어서 흔히 발트 3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트 3국이 연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자국의 방어를 강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는 모두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죠?
네, 맞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라트비아는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참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발트 3국도 모두 나토 회원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이들 3개국은 지난 2004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를 다 합쳐도 인구가 불과 600만 명에 불과한 나토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이들 국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방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이 발트 3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나토 병력의 영구주둔 그리고 억지력 증강입니다. 나토는 2014년 전까지는 이 동유럽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폴란드와 이 발트 3개국 등의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로 이뤄진 4개국의 다국적 전투단을 순환 배치해왔습니다.
네, 지금 발트 3국에는 그럼 나토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약 7,700명의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증가된 건데요. 하지만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그 정도 증파로도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에 전면전을 치를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요?
네, 앞서 이달 초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발트 3개국을 순방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방위 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대규모 검토의 일환으로 더 많은 나토군의 상설 주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걸로 관측되는데요.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제는 확실히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이른바 나토 동부 전선에 나토 병력이 영구 주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가 새로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고요?
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이 20일 호주 공군 공중 우주방위력 회의에 나와서 최근에 창설한 방위우주사령부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공군 산하기관인 새 사령부는 공군과 육군, 해군, 공공서비스에서 차출한 인원들로 구성됩니다.
네, 우주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네, 실제로 우주에서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자국의 통신 위성 그리고 정찰 위성을 보호하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호주 정부가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더튼 장관은 몇몇 나라가 우주 네트워크를 위협하고 위성을 목표물로 삼거나 우주 체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지 우주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는 건 민간, 군사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우주는 새로운 분쟁의 영역이기보다는 침략을 억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해 이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시험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발사된 못 쓰는 인공위성을 미사일을 쏴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 인공위성이 미사일에 부서지면서 엄청난 파편이 나와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가 이 방위우주사령부를 창설한 것이 이런 위협에 대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튼 국방장관은 우주사령부는 호주의 우주 능력을 확대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주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과 더 큰 공동 노력에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호주의 우주사령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대단하지 않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호주군은 앞으로 10년 동안 50억 달러를 우주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더튼 장관이 우주사령부 운용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 미국이 지금 우주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우주군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튼 장관은 구체적으로 호주군이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정찰국과 위성 운용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여섯 번째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는데요. 더튼 장관은 호주 역시 장래에는 우주군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점점점 확대를 하는군요. 지난해에는 지역안보협력체인 오커스를 출범시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영문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주사령부 설립에도 호주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이 두 나라가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잭슨 지명자의 과거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잭슨 대법관은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난민 승인을 원하는 아프간 난민 5천여 명을 캐나다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장 기업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공개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로 오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날 22명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잭슨 지명자의 모두 발언을 들은 데 이어 이 법사위 의원들이 30분씩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가 여기에 답하는 문답이 시작된 건데요. 질의응답은 2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먼저 분위기부터 볼까요? 어땠습니까?
예, 질의응답은 거의 1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시간에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보다는 후보자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의 뭐 법적인 철학을 비롯해서 과거 활동이나 판결에 관해 집중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살펴보죠.
예,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딕 더빈 법사위원장의 질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더빈 의원은 공화당이 제기할 걸로 예상되는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잭슨 후보가 선제적으로 다룰 기회를 주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또 민주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재 9명인 연방 대법관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해 물었는데요. 잭슨 지명자는 여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걸 거부하면서 판사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되며 특히 대법관 지명자는 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논쟁이 되는 사안들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왔고 또 어떤 대답이 이어졌습니까?
네, 앞서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소지하고 유통한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 당시에 이 연방 형량 지침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는 주장을 했던 조시 하울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 잭슨 지명자는 선고는 판사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숫자 게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방 형량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과 관련한 내용도 논쟁거리죠.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가 국선 변호인 시절에 관타나모 수용자들이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잭슨 지명자는 국선 변호인은 의뢰인을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의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낙태 문제도 나왔습니까?
예, 잭슨 지명자는 지난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미국의 낙태권은 이미 확립된 법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리 의원은 수정 헌법 구조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견해를 잭슨 지명자에게 물었는데요. 자, 보수 세력은 바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낙태권이나 동성결혼 등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잭슨 지명자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은 수정헌법 구조에 직접적으로 따르는 구체적인 권리를 식별하고 있진 않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일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23일에도 계속되겠죠. 이번 인준청문회 뭐 연일 인터넷 생중계가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잭슨 지명자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역사적인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도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는 항상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이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사회를 바꿔놓은 대법원의 결정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제가 언급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 주에서 불법이었던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결정입니다.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된 여성은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합법적인 동성결혼도 바로 대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면서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의 수작업 재개표를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엘고 후보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도 바로 연방 대법관들이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자격 필요합니까?
헌법에는 연방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관이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전문대학원이나 변호사일 필요도 없는데요. 다만 법 교육은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8세기나 19세기에는 미국에 로스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네. 자, 대법관 임명 절차 어떻게 됩니까?
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데요. 대법관 자격 기준이 뭐 특별히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주로 정책적인 성향이 자신과 맞는 사람,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등의 상징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잭슨 지명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명이 된 거죠. 이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를 검증하고 여기서 통과된 임명 동의안이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올라가는데요.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인준안이 가결됩니다.
네. 잭슨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될까요?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현재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인 상황인데요. 자, 공화당 의원이 전원 반대를 하더라도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항표를 행사하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 인준은 가능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프간 난민들을 캐나다로 보낼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난민 승인을 원하는 이 5천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기 시간이 더 짧은 캐나다의 병행 프로그램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 재정착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는 최대 5천 명의 난민을 캐나다로 이송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미 와 있으면서 난민 승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캐나다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이후 제3국에 머물고 있던 아프간인들 가운데 미국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이 특별 이민 프로그램에 추천을 받은 아프간인들은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거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미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캐나다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에 올 경우에 법적 절차로 인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미국에서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은 엄격한 난민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2년에서 최대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일부 민간단체는 아프간 피난민들의 재정착 지로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민자에게 친화적인 캐나다가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난민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도 있죠?
예,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2년 회견도에는 지금까지 총 133명의 아프간인이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요. 2021 회견도에는 총 87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많이 축소가 돼서 급증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할 인력이나 자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미국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아프간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주로 아프간에서 미군을 위해 영어 통역이나 번역가로 일했거나 미국 정부 지원 계약에 따라 일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프간 난민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자, 미국이 캐나다로 이 난민 신청자들을 보내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기반을 둔 단체인 난민단체 오퍼레이션 노스스타의 자원봉사자 조던 케이 씨는 VOA에 미국 대사관이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또는 지정된 NGO의 추천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하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천 명의 아프간 난민에게 캐나다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특히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탈출한 여성 지도자들이 우선권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장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3대1로 채택했습니다. 매년 이 증권 상장사들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위험 요소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규제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예, 기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시를 하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기후 변화가 기업체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이에 대응한 사업체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자, 가령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는 업체 운영에서 마주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등을 알리는 거죠. 또 기업체가 배출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네. 기업체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는 뭐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 3개 범주입니다. 자, 먼저 범주 1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보고하는 거고요. 범주 2는 간접적인 배출입니다. 가령 기업이 전기나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범주 3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하청업체나 제휴사 또는 소비자가 생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요인인지 여부는 각 기업이 판단하도록 했고요. 중소기업은 범주 3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기업이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또 언제 달성할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왜 이런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 일관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제안서에 담긴 명확한 규정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익을 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휴대전화기 아이폰 제조업체로 유명한 애플 등 일부 기업은 이런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네. 자, 반응 볼까요?
예,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에서는 이번 규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왜 반대를 할까요?
예, 톰 쿼드만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대법원이 증권법에 따른 자료 공개는 반드시 중요성 검증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규제안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EC 의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인 헤스터 퍼스 의원은 21일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자, 퍼스 의원은 SEC는 범주 3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와 관한 법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규제안은 초안입니다. 따라서 로이터통신은 SEC가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립한 후에 올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였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중앙학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민 온 한인들은 일찍부터 단체 및 교회의 설립을 우선시했습니다. 먼저 1903년 8월 신민회의 설립이 그것인데 신민회는 한국에서 감리교인으로 활동하였던 홍승하, 윤병구, 안정수 등의 발기로 설립됐습니다.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이들은 한인교회의 설립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03년 11월 한인들은 안정수와 우병기를 대표로 선임하여 한임 감리교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교회 설립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904년 존 와드먼 감리사가 부임한 이후 한인 감리교 선교회가 한인 감리교회로 승격했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단체와 교회에 이어 학교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남은 한 개의 축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단체 설립, 교회 운영,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단체, 교회, 학교는 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작동 기제였습니다. 한인기숙학교는 한인 감리교회 설립까지 연동되어 움직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개신교인이었던 홍승하, 윤병구 등은 감리교회 미국인들과 접촉하여 한인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원주 등 한인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1905년 7월 교육회의를 만들었습니다.
1905년 교육회를 만든 한인들은 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인 학교 설립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연금을 모집하는 한편 감리교 감독인 해밀턴에게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한인 1세대들과 감리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한인 감리교회 안에 학교 건물을 지었으며 학교의 명칭을 한인기숙학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한인기숙학교는 자라나는 한인 1.5에서 2세대들이 미국에서 원활하게 생활하고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었던 것입니다.
1906년 7월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9월부터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현수는 하와이 유람기에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사는 미국 남교사 1인, 여교사 2인, 한국교사 3인, 학도는 45명으로 출발하였다. 교육은 미국 과정에 의하여 초등, 중등의 과정을 교수하였다.
현순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 학교는 하와이 공립학교 초등 교과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영어, 국화문, 산수 등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기숙학교는 190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사립학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의 정식 승인은 한인 기숙학교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많은 한인 남학생이 이 학교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2년 한인 기숙학교에 한 차례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바로 감리사 와드먼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일본인이 발행하는 일포시사 1912년 10월 5일자에는 일본 영사가 한인 구제금 $750을 감리사 와드먼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인사회에 전해지자 한인 감리교회의 한인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반발로 사면초가 상태였던 와드먼에게 행운의 인물이 하와이로 찾아왔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승만이었는데요. 하와이에 입성한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한국보훈처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1913년 2월 3일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용만과 박상하의 초청으로 하와이 한인들이 반영하고 있던 국민보축필로 왔습니다. 그는 4월에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을 저술하며 교회 및 출판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 한인사회와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감리교회 관계자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숙학교 운영자였던 감리사 워드맨이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에서 한인 구제금 명목으로 750불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들은 일본 돈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드맨은 그것은 감리교회 일인데 한인들이 무슨 가슴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워드맨의 태도에 분노했으며 동맹휴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워드맨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에서 명망가로 통했던 이승만이 이 분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승만에게 기숙학교 교장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자 많은 한인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감리사 와드먼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을 지목했으며 한국에서 상동 청년의 시절부터 교육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던 이승만으로서는 와드먼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이승만은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의 감정을 추스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와드먼은 자신의 부인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주기를 청했으며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백인 사회에서 이승만은 뉴스메이커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방지들은 이승만이 한인들의 지도자이고 애국자이며 미국 대통령들과 친분이 있다는 기사를 수시로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 안에서 이승만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산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의 그리고 감리교단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 나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승만이 여자학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한인 감리교회와의 결별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인중앙학원의 폐교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과 한인중앙학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살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o you think he saw me coming in late?
I don't think so. He's in the meeting.
Phew, that was close. Do you think he saw me coming in late?
그가 나 늦게 온 거 본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He's in the meeting. 아닐 거예요. 그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Phew, that was close.
와, 큰일 날 뻔했네요. That was close. 여기서 close는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간신히 피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was close. That was a close one. That was a close call.
이번에는 와 다행이다 이런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forgot to do my mandatory training.
It's not due today.
Oh, what a relief. I forgot to do my mandatory training.
나는 필수 교육 받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It's not due today. 오늘이 마감날 아니에요.
Oh, what a relief.
다행이네요. What a relief.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s a relief. I'm relieved. I feel relieved. This is so reassuring. Something's wrong with my computer, and I have to give my report to David today.
Don't worry. Remember, you sent me an email to proofread.
Right. I'm so glad about that. Something's wrong with my computer, and I have to give my report to David today.
컴퓨터가 이상해요. 오늘 데이빗한테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Don't worry. Remember, you sent me an email to proofread.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리포트 봐달라고 이메일 보냈던 거 기억해요?
Right. I'm so glad about that.
맞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안도감을 나타낼 때 신께 감사하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The ID office will be closed for a while.
Thank God. I just renewed my ID yesterday.
Did you hear? The ID office will be closed for a while.
들었어요? 신분증 만드는 사무실이 당분간 문을 닫는데요.
Thank God. I just renewed my ID yesterda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제 신분증 갱신했어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들어보시죠.
What are you looking for?
My wallet.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I don't remember.
You want to go back to the office and check?
No, I found it. It was at the bottom of my purse. Now I can relax. I thought I lost it.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있어요?
My wallet, 지갑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젠가요?
I don't remember.
기억 안 나요.
You want to go back to the office and check?
사무실 다시 가서 확인할래요?
No, I found it. It was at the bottom of my purse. Now I can relax. I thought I lost it.
아니에요, 찾았어요. 핸드백 제일 아래에 있었어요. 아, 이제 안심이네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Now I can relax.
이제 안심이네요.
Now I feel much better.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표현도 역시 what a relief. 다행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심령 감소했어요.
That was close. 다행이에요.
What a relief.
That's a relief. I'm relieved. I feel relieved.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후 안도감을 표현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